요즘 세상에 글이나 기사나 설교 제목에 낚시성이 많습니다. 그래야 관심을 끄니까요. 인정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믿음과 신앙 고백, 뭐가 같고 뭐가 다른가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요한복음 문맥에서 여러분의 이해, 그것도 관대한 이해를 촉구하는 설교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훑어봅니다. 11절까지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행위라고 작가는 알려줍니다. 유월절 6일 전 일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획하고 심지어 나사로마저 죽여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시작인데요. 이튿날이니까 유월절 5일 전 같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 큰 무리가 와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팜트리 가지를 들고 흔들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시여. 이때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선지자의 기록과 같습니다.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 깨닫지 못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 즉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 기록과 그 사람들의 행동 사이 연결고리를 알게 되었다고 작가는 전합니다. 17절에 무덤 속의 나사로가 걸어나온 광경을 목격한 자가 많았다고 했는데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본 자들이라면 당연히 할 증언입니다. 사람들이 왜 길에서 도열하며 환영했나요?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문을 들었기에 환영하러 나온 인파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의 논평도 적어놓았죠. 봐라, 니들이 무슨 일을 하든 소용없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르쳐 왔죠. 자신들이 가르친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외쳐 왔습니다. 성전 중심 신앙생활이죠. 그런 게 소용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온 세상은 표적을 일으키는 랍비 한 사람, 예수의 인기를 땅해내지 못한다. 네, 시기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20절.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온 헬라인도 몇 있었습니다. 헬라인이라고요? 왜요? 12절에도 명절에 예루살렘에 큰 무리가 와 있었고, 20절에도 명절에 온그 많은 사람들 중에 헬라인도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19절에 온 세상이 따른다고 했으니까 헬라인도 거기에 포함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랐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게 가서 청합니다. 예수님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니까 빌립은 안드레 다른 제자에게 이 면담 요청을 알립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답안 하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만 말합니다. 우리 작가하고 우리 독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나 글 속의 당사자들, 뭐 이를테면 빌립이나 안드레나 그 헬라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글쓰기 항상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정작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24, 25절을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 인자가 하나의 밀처럼 땅에서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타이밍도 맞춰놨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헬라인으로 대표되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확장된다는 선포, 이때가 가장 좋은 때다. 이런 이야기죠.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 그러면 잃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시고, 25절에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영생할 거라는 겁니다. 바리새인 들으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이란 말은 헬라어 푸슈케인데, 우리가 호흡하는 숨입니다. 숨 쉰다는 것. 히브리 말로는 네페시라고 하고 영어로는 heart and soul입니다. 생명이죠. 다시 26절. 섬기려면 따르라. 종교적인 의미를 떠나서 종이 주인을 모시고 시중을 들려면 따라다녀야 하죠. 주인이 있는 곳에 종도 같이 있다. 이런 말,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괴롭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음이 앞에 있는 생명과 똑같은다는데 왜 마음으로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푸슈케, 호흡이 곤란하다 이런 뜻이겠죠. 숨쉬기 어렵다, 답답하다는 것이죠. 죽을 것 같다는 것이죠. 아버지 날 좀 살려주세요. 죽기 힘듭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 죽겠습니다. 이때가 아닙니까?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때 말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될 때입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기록했죠. 그러자 하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다. 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처럼 들려서 옆에 사람들도 그렇게 들었다는 것이죠. 들은 사람도 영광스러운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코멘트 같아요.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그 영광의 때는 또한 심판의 때입니다.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들림, 영어로 lift 혹은 exalt, 높임을 받으심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헬라인 면담 요청으로 확인되는 말씀이죠. 이끌어드렸으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높이 들림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하죠.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율법에는 메시아가 영원히 계신다, 다스린다라고 배웠는데 그런데 어찌 당신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합니까? 그 인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죽는다는 뉘앙스를 이 사람들 캐치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인자가 나다라고 적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자신이 빛이다라고 소개하죠. 그리고 그 빛은 너희 중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역시 로고서적 발언입니다. 어둠에 붙잡히지 말라는 것이죠. 어둠에 다니는 자, 그 가는 길을 알 수 없다. 나는 빛이다. 앞에도 이런 이야기 몇 번 있었죠. 빛이 잠시 있다. 그리고 아직 있다. 이 기간을 캐치하라, 잡아라. 그 빛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 빛의 아들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숨으셨습니다. 이제 37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였어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상기시키죠.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서 6장 1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날개 달린 스랍, 하늘 세계의 영적인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받들고 섬기는 장면을 환상으로 봤죠. 이것을 주님의 영광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요한복음 작가가 선지자 이사야의 말만 상기시켜 텍스트끼리 연결시킨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42절. 관리 중에도 믿는 자가 나왔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보면은 그루터기가 나옵니다. 나무 기둥 전체가 잘려 남은 부분이죠. 이스라엘이 통째로 망해도 살아남은 자가 그루터기입니다. 믿는 자이죠. 정말 파워풀한 이미지네이션인데요. 믿는 자, 그루터기들은 바리새인 눈에 드러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죽음과 같은 출결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43절이 약간 애매하고 흥미있는 구절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인지 관리 중에 믿는 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어가 그들이니까요. 정확히 짚어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해석을 정확하게 해주지 않는다고 달려들 일 없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두어도 괜찮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인지 그루터기로서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 못하는 것인지, 누구든지 간에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 누구인지 각자의 상상에 맡기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44절.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겠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관리들처럼 바리새인들이 무서워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들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다. 세상을 구원하려 왔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따로 있다. 곧 내가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죠. 내가 내 자의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과 관련하여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믿음과 경험에 대한 주제 말입니다.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종합한 지각 능력 혹은 지식입니다. 질문 하나 해볼게요. 믿음이 먼저입니까? 우리의 경험 혹은 지식이 먼저입니까? 믿고 보는 겁니까? 알고 믿는 것입니까? 해묵은 논쟁인데요. 수백 수천 년 동안 지금도 학자들 주장이 각각 다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요한복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아 이거야라고 하면서 지금까지의 신학자들을 판단하는 근거를 찾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 요한복음은 어떤 관점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봅니다. 그 관점을 주후 100년 당시의 문맥으로 이해하면 안 될까요? 우리 요한복음 앞에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싸움나이다. 다시 믿고 알아싸움나이다. 믿는 거하고 아는 지식이 같이 나오죠. 8장 31절 3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믿고 나니까 진리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선후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다음 성경 구절은 선후 관계가 뒤바뀐 케이스입니다. 17장 8절.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안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네, 다시요 정리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사이 인과 관계 말입니다. 믿음이 먼저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되더라. 아니야, 내가 먼저 지식을 가졌더니 믿게 되었어. 세 번째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지식과 믿음이 동시에 일어나더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의 교회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을 동의어로 사용했습니다. 작가가 당시 철학자가 아니에요. 언어학 박사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믿음과 지식을 마구잡이로 사용한 것도 아닌데요. 당시에 지식이란 헬라 문화권에서 히브리적 의미로 쓴 지식입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생각을 유대적으로 하겠죠. 우리가 이미 많이 다루었습니다. 유대적으로 아는 수준은 헬라적으로 아는 깊이는 아니에요. 철학적 깊은 사유의 지식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관계를 의미하는 아는 수준입니다. 내가 그 책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책을 읽고 검토하고 연구하고 따졌다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자를 안다. 남자를 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완곡어법입니다. 관계를 가졌다는 말이에요. 아기를 잉태하려면 알아야 합니다. 망원경으로 멀리 떨어져서 관찰해서 아는 지식으로 아기를 잉태할 수 있어요? 없죠. 히브리적 혹은 유대적 알미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입니다. 내가 주체고 네가 객체다라고 하면 안 돼요. 양자가 주체가 되어서 관계를 맺어야 진정한 알미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알아야 할 대상, 객체, 그게 아니에요. 이게 헬라적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특히 성공회나 가톨릭 교회 가보면 커뮤니라는 말, 성찬이죠. 성찬이라는 말의 그 원래 뜻은 친교와 교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뜻이 확장되어 가지고 프랑스의 혁명적 자치단체, 뭐 공산주의의 공동체 불락, 혹은 이스라엘의 키부츠 같은 개념으로 확장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사용한 단어 지식, 어떤 지식일까요? 들어보십시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거 이스라엘의 신학이 오류가 있어서 잘못되었다라는 호세아 선지자의 지적이 아닙니다. 저들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관계가 단절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헬라말로 된 요한복음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안다, 지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적으로 쓰였으리라 짐작합니다. 그래야 아는 것 먼저, 믿는 것 나중, 혹은 거꾸로 믿는 것 먼저, 아는 것 나중, 그런 논란에 빠질 필요가 없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둘 다 같은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거예요. 영어로 seeing is believing. 유명한 말이 있죠. 보는 것이 믿는 겁니다. 표적을 본 것과 동시에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표적을 보았음에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는 것, 믿는 것 둘 다 인격적이고 둘 다 친밀함을 나타냅니다. 주체가 주체를 대하는 것이죠. 주체가 객체를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아는 것은 주객 분리가 아닙니다. 주객 구분 없이 쌍방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서로 연루되고 관련이 되어 함께 상도 받고 함께 벌도 받는 것이 서로 알고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살아심이 나의 삶으로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이라는 동사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12장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만 해도 10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전체만 해도 85번 나오더라고요. 한글 컴퓨터로 쳐보니까 헬라말로 쳐보면 98번이나 나오는 게 믿음입니다. 거의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을 동일하게 이해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인격적인 친밀함과 관계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닥트린이 아니에요. 교리가 아닙니다. 물론 좀 있겠지요.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줄타기 하는 예화 유명하죠. 고개사가 밧줄 위로 외바퀴 수레를 밀고 가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믿는다면 그 수레에 같이 탈 사람 나와보세요. 같이 갑시다. 그런데 아무도 안 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이 또 생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객체, 믿음의 대상은 없단 말입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믿으라니까, 복음서에 믿으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믿으라는 거예요? 세 가지 믿음의 대상으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주군으로 모시고 충성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에 believe in 할 때 in이 따라와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죠. 두 번째로는 사람이 목적어가 아니고 그 사람의 하는 말, 진술을 믿으라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크게 뭐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을, 말씀을 믿는 거니까요.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메시아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적인 동의를 촉구하고 끌어내는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은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믿는 것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제가 발전이라고 그랬는데 발전이 아닙니다. 후퇴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당연히 우리 요한복음 작가는 우리 같은 독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혹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세 번째 경우 곳곳에 숨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라는 그러한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믿음을 끌어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전통적인 올드 폼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믿는 것은 뉴 폼의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고백이나 닥트린, 교리 수준으로 퇴화된 것이에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에서의 믿음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는 닥트린, 교리 수준의 진술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리스도와 크리스찬 사이 관계로서의 믿음에서 이제는 닥트린, 교리로서 요구하는 믿음이 된 것. 참 이런 변화, 안타깝지만 대단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눈여겨봐야 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지적인 동의로 후퇴라는 점인데 전인격적인 관계로서의 믿음을 비유하자면 갓 결혼한 신혼부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닥트린 문서로서의 믿음은 오래된 부부 관계 같아요. 결혼 서약에 묶인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것 말입니다. 배우자끼리 서로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대상, 객체라는 그러한 진술을 믿는 상황으로 후퇴한 것입니다. 아닌가요? 제가 심하게 말했습니까?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의 믿음은 믿음의 계보에서 마지막 새로운 개념, 즉 신조나 신경이나 닥트린, 교리와 연관된 믿음을 도입한 최초의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작가조차도 이런 개념을 몰랐을 수도 있겠죠. 당연히 믿음은 히브리적인 관계적 믿음이 바탕입니다. 그 말이 맞지만은 당시 요한복음을 받아 읽는 공동체의 믿음이 under attack, 포위 공격을 받는 중이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회로부터 조롱과 격리될 위기 말입니다. 격리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번 팬데믹을 통해 세계인들이 온몸으로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정체성 위기가 온 것이죠. 어쩔 겁니까? 이때 믿음은 진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정체성을 살리고 연대성을 유지하려 몸부림을 쳤던 요한복음의 교회들입니다. 우리라고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인할 수 있는 집단 공동체라고 외쳤던 겁니다. 이런 고백은 아주 자연스러운 바운더리, 경계를 만들어주죠. 크리스찬과 세상 사이에 선을 그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이 가져다주는 기능적인 가치가 바로 요한복음 작가를 유혹해서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했을 뿐이에요. 요한복음 작가는 자신이 말하고 있는 그 바운더리를 규정하는 믿음이 오리지널 믿음, 관계적인 믿음을 위반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입니다라는 믿음이 자연적으로 따라온다고 요한복음 작가는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뭐 자연스럽고 논리적입니다. 닥트린, 교리적인 진술은 솔직하고 명료합니다. 그 동기야 어떻든 간에 우리는 요한복음 작가한테 고마워해야 합니다. 믿음을 닥트린 혹은 교리적인 진술로 만들어준 것, 어쩌면 비극입니다.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문맥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형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관대한 이해가 필요한 믿음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판단은 우리 성도님들의 몫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교리에 갇혀서 믿음을 항상 논하였던 그러한 부끄러운 마음,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당시에 사람들이 핍박받고 사회로부터 소외당하는 그 과정에서 문서로 된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한 배려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과 나와 하나됨, 관계적인 그러한 믿음으로 여전히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